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한 후에 이제 마지막 장 22장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 책의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종은 미련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도 하시고 또 나누게도 하시고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마다 간절히 사모하여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고 믿고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소망하며 실천하며 또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마지막 절에 도착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끝납니다. 성경이 그렇게 끝나며 신약성경이 그렇게 끝나고 또 성경 전체가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대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큰 소망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6절부터 좀 차근히 읽어보십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의 천사를 요한계시록을 계시하는 계시하게 하는 천사를 보내어 사도 요한에게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그로하여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기록하게 하신 책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1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모든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하셨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내가 보니 카이 에이돈 헬라말로 카이 그리고 에이돈 내가 보았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몇 번이나 나왔던가요? 내가 보니 이제 그 말이 어디 내가 기록해 놓은 게 있는지 32번이나 아니 카이 에이돈이라는 말은 또 내가 보니 32번 그냥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57회 그렇게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네. 보았다 에이돈은 그냥 보았다. 카이 에이돈하는 그리고 내가 보았다 또 내가 봤다. 그 많은 환상들을 많이 본 내용들이 여기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군가 하면 물론 사도 요한이 썼지만은 실제적인 저자, 참 저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본 내용들을 사도 요한이 증거하게 하고 기록하게 한 책이다. 여기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다윗의 뿌리라는 말이 의미심장하죠. 뿌리가 뭡니까? 뿌리는 가지나 열매하고는 다르죠. 뿌리는 그야말로 뿌리죠. 뿌리에서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그것이 가지가 되고 그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뿌리에서 자라서 거기서 열매가 맺힌 것이 자손이죠. 자손. 다윗의 뿌리 하나면 다윗의 근본이란. 뿌리라는 말은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표현, 명칭이라고 보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 모든 피조세계, 창조된 세계의 뿌리다. 뿌리죠. 근원이라는 말이죠.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 모든 존재의 세계의 근원이 뭐냐? 그들은 알케, 그래서 알케, 기원, 근원이라는 말인데, 오리진. 근원이 뭐냐? 그거를 연구해서. 헬라 철학을 공부하면 철학사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 모든 이 우주의 근원이 뭐냐 하는 것을 그들이 연구했다. 어떤 일은 물이라고 했다. 탈레스는 물이라고 했다. 어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내 원소라고 했다. 뭐 등등의 내용들이 고대 철학자들, 헬라 철학자들이 이 우주를 보면서 생각하는, 그러면 할만하겠죠. 이 근원이 뭔가. 근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근원을 알았어요.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근원이다. 뿌리다. 그러면 나는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말과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우리말에는 조금 정확지 않게 그에게라는 말은 그에 의해 그렇게 번역해야 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 모든 만물이 그에 의해 혹은 또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만물의 목적이,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인간이 문제죠. 인간이 전부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만 알고 자기가 별것도 아닌데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조그만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도 아닌, 정상 세포도 아닌 세포의 한 조각인 RNA라고 하는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조각 하나, 그 자체로는 살지 못하고 다른 세포에 기생해서 붙어야 거기서 살고 활동할 수 있는 그 하나 가지고 3,500만, 3,600만이 확진되고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죽고 교회, 나라가, 온 세계가 야단이 나고 우리도 교회가 정상 예배를 못 드리게 뭐 300평, 300좌석 이상 되는 데는 50명까지만 모이게 하고 뭐 어떤 그런 얘기들 요새 하고 있는데, 아마 역사에 우리 기독교 100년, 100년, 100년이 넘는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교회를 통제하는 빌미가 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모이라고 해서 모이고 모이지 말라고 해서 안 모이는 단체는 아닌데, 언제 그들이 모이라고 허락해서 모인 것도 아닌데 그렇게 지금은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심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착하게 마스크들, 답답하신데 마스크 끼고 있고 저 혼자만 설교한다고 마스크 안 끼고 이렇게 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만물의 뿌리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다윗의 근원이다. 모든 인류의 뿌리요. 다윗의 뿌리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면 다윗이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윗을 만든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뿌리이십니다. 우리의 뿌리입니다. 근원이십니다. 또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그것은 인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뿌리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창조자이신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법적으로 다윗의 자손 이렇게 아담부터 족보가 내려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족보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셉의 족보까지 요셉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인 법적인 부친이죠. 실제로는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고 법적으로만 아버지지만은 여하튼 그래도 요셉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써 요셉의 아들이라 알려져 있고 다윗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인성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 탄생하신 주님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니 참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그 사실만 깨달아도 아,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사람. 같은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피조물이 사람이 내가 우리 집에 키우는 가축이 될 수 없듯이 내가 가축이 될 수 있습니까? 되라고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강아지가 돼가지고 주인한테 구박도 받고 사랑도 받고 하면서 좀 크라고 하면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될 수 없듯이 되기 어렵듯이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거의 인간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라. 또 그는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광명한 새벽별,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캄캄한 밤이 지나고 밤에 캄캄한 밤이 지나고 동이 터올 때에 뜨는 것이 새벽별이죠. 모닝스타죠. 모닝스타. 새벽별이죠. 아침에 뜨는 별이죠. 그것이 무슨 별이라고 그러게요. 목성이라고 하던가요? 무슨 뭐라고 하던가요? 금성이라고 하던가 무슨 별인지 그 새벽별이 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 죄악의 깊은 밤에 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은 아담 이후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악의 깊은 밤에 살고 있는 밤 가운데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을 밝힐 빛이 없는 이 세상이지만은 구주가 오셨다는 구주는 빛으로 참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 참 그 새벽별입니다. 모닝스타입니다. 새벽에 아침 일찍이 새벽 일찍이 뜨는 별과 같이 주님이 어둠을 밝히고 구원한다는 것이죠. 구주라는 말씀이죠. 새벽별이라는 말은 이 죄악된 세상을 밝히는 자라 구주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구원운동이고 천국의 새 시대 신약시대를 여는 교회 신약교회를 여는 그런 일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받았습니까? 그 빛을 받아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 빛 가운데로 온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 가운데 살았던 방황하며 살았던 자였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아 이것이 빛이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세계가 이것이구나 좋은 세계로구나 아, 소망이 있는 거로구나 다른 것은 다 허무한 것이로구나 허무하고 멸망의 것이로구나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로구나 깨달았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17절 보십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성령과 신부, 신부는 누군가요? 신부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부인데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신부라 그렇게 표현, 영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거하시는 분이시니까 성령과 신부는 사실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와 그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무슨 말입니까? 오라. 많은 주석가들이 이해하는 대로 앞뒤 문맥을 볼 때 앞에서 7절이나 12절에 이미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7절에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 내가 속히 오리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응답하는, 대답하는 것이죠. 주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니까 성령과 신부가 대답하기를 오라, 예수님한테 오라 그러면 좀 버릇없는 거죠. 우리가 동양식으로는, 뭐 서양식으로는 그냥 come 하면 아빠한테도 come, yeah. come here, 일로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come here, 일로 와라 그렇게 아빠한테도 come here 해도 괜찮죠. 좀 곱게 하려면 come here, please, please come here, yeah. 와주시겠어요? 그러면 좀 고운 말이고 would you come here, yeah. 오시겠습니까? 그러면 고운 말이지만 그런 말도 있지만 그냥 come here 해도 괜찮죠. 우리는 아빠한테 일로 와 그렇게 하면 좀 버릇없는 아들이죠. 아빠 오세요, 오세요 그래야 예쁜 말이죠, 예쁜 말이죠. 그처럼 우리가 오라 하는 것보다 오소서, 오소서 그렇게 번역하면 좋겠다고 보입니다. 오소서, 그렇게 오소서. 성령과 신부가,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오소서, 오시옵소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우리 동양적으로, 우리나라식으로 오시옵소서, 오소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듣는, 그것을 옆에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오라, 캄 그러는 것보다 오시옵소서, 오소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번역하면은 좋겠습니다. 화답, 화답, 화답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대망하려면, 재림을 대망하려면, 오소서 하려면은 먼저 이게 보면 목마른 자는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받으라. 생명수가 뭡니까? 목마른 것은 무엇입니까? 목마른 것은 그냥 목마르면 물 마시면 되지만은 그런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물길로 온 여인에게 내가 내게 물을 좀 주겠느냐, 물을 주겠느냐. 그때 물이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몇 명이나 새로 바꿨지만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하고 한 것 같지 몇 번. 그래도 만족이 없는. 그래요, 인간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돈이면 만족이 있을까? 예, 영화만 진탕 몇 편 보면은 만족이 있을까? 가서 저 경기장 가서 스포츠 관람을 아주 비싼 A석, 특석, 예, S석인지 A석, 비싼 거 돌고 맨 앞에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면 만족이 있을까? 그때뿐이지. 그 다음에 나올 때는 또 좀 허전함이 여전히 찾아올 듯 합니다. 만족이 없는 인생에게 이것이 만족이 있을까? 실컷 놀아볼까? 실컷 즐겨볼까? 실컷 먹어볼까? 가서 쇼핑을 실컷 해볼까? 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볼까? 그래도 만족이 없는 인생. 인생의 만족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의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서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만족이니까, 예, 그것은 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을 영생수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내가 가라다고, 만족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오라, 예수께로 나오라는 것이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돈 받고 매돈 받고 내 비싼 생수 사 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나오면 은혜로 값없이, 주여 내가 죄인이 왔나이다. 내가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나이다. 내가 여기 그저 던져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찌하오리까? 어디로 가오리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목마르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내가 일러주마. 너는 창조물이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기 존재하고 내가 죽은 후에는 천국이 있다. 천국을 준비해야 되느니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목마름을 해결하는, 예, 그것이 영생의 영생수입니다. 영생의 우리 생명수, 그것을 값없이 주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려면 예수님 먼저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어야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면 그래야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죠. 저는 믿었습니까? 목마르지 않습니까? 아는 줄 믿습니다. 아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리라. 예? 저도 철학을 공부한다고 뭐 신학교 가려면 철학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철학과 들어가서 4년 공부를 하면서 철학과 4년 공부해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것이 거기서 받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은 그걸 사변 철학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헬라 철학부터 시작해서 현대 철학에 오기까지 다 공부하고 나면은 결론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변 철학이 많은 것들을 뭐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결론이 없다. 결론이 없다는 것이 현대 철학, 현대 철학의 예, 실존주의에 가면은 모든 걸 잘 모른다. 잘 모른다. 그래서 실존이라는 말 자체는 그게 아주 비합리적인 말이에요. 전에는 존재를 연구했는데 존재의 세계의 근원이 뭐냐, 아까 알케가 뭐냐 그런 걸 연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으니까 그런 건 잘 모르겠다. 현존, 내가 여기 실존하고 있다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자. 그게 무슨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인간이 뭐냐, 존재의 근원이 뭐냐, 지식의 한계가 뭐냐, 이런 거를 계속 전통적으로 연구하다가 잘 모르겠으니까 결론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 그 실존주의는 완전히 뒤집어진 비합리적인 그런 사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다는 게 의미가 있다니, 내가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여기 있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오늘날의 사고방식이에요. 실존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인간의 목적이 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몰라도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자. 이런 사상이 지금 이제 철학 강의처럼 되어버렸는데 실존주의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여보세요, 당신이 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여기 있는 게 무조건 의미가 있다고 그건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묻지만 나는 여기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 끝. 그렇게 그 도대체가 철학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대체가 대답이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렇지. 모르지. 그 결론이 어디에 있는데? 결론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없으니까 모르지. 암만 공부해봐라. 그건 모르는 거야. 어느 학박사가 돼도 모른다. 결론은 성경에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해답이다.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다. 그러니 감사하죠. 우리는 철학 이상이니까 공부를 안 해도 하나님만 바로 알면, 성경을 바로 하면, 아, 철학자들이 수천 년 사변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이 알지 못하고 엉터리 같은 현대, 죄송해요. 그들은 엉터리는 아니지만 잘 몰라서 현대 철학이 뒤집어 엎어진 그런 철학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것이 다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해답을 안 알았으니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참된 목마름의 해결이. 18절, 19절 보시죠.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 이 책의 예언의 말씀, 그것은 지금 선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계시의 책이 아닙니까?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아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가감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가감하면 내가 큰 벌을 내린다.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빼면 천국 가는 걸 빼버리겠다. 아주 경고를 했어요. 그냥 그만둬, 가만 그대로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이렇게 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감하지 말라. 왜? 왜? 그것은 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항상 완전한 것입니다. 계시는 불완전 계시가 아닙니다. 애매모호한 계시가 아닙니다.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가감하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정신입니다. 진리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께 주실 때에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 십계명 주시고 율법을 주실 때 가감하지 말아라. 그대로 받아라 그랬어요. 그대로 받아라. 선지자들이 쓴 역사서들과 선지서들, 모세오경 외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또 모든 선지자들 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역사서들과 선지서들은 다 선지자들의 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역사서를 전선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을 후선지서 그렇게 다 선지서라고 부르고 있어요. 전선지 후선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서와 모든 선지서들을 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글인데 이것은 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내용은 율법이 기준입니다. 율법대로 너희가 살지 않았다. 또 율법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너희 앞에 이제 임박했다.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역사서도 마찬가지로 율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 그러나 율법대로 바로 살았던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복도 받았다. 그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기준이에요. 가감하지 말라. 이 율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비롯한 시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서도 욥 시편 잠언전도 시가서의 내용들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편 1절이잖아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모든 꾀를 쫓지 않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성경 많이 읽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복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전도서 12장 13절도 모든 것 다 들었으니 이제 요약 요점을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이라. 이것이 너희의 인생의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란 말이 모든 것이다. 히브리 말로 콜, 그래 콜, 히브리 콜, 모든 것이다. 아니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지키는 것이 모든 것입니까? 내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열 가지, 백 가지가 있어도 사실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말씀 지키지 않으면 빵이 빵, 공이고 예,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면 사실은 100점이에요. 100점인데 예, 그 다음에 다른 의무도 다 하는 것이 그 속에 다 명령 속에 들어있으니까 열심히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무엇을 첨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이고 구약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끝에 가감치 말라는 강조와 경고가 다시 기록되어 있고 이 경고는 매우 엄숙히, 엄숙하게, 엄숙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더하면, 이 책의 내용에 더하면 하나님의 재앙을 더하실 것이고 이것을 빼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 경고는 이 책의 절대적 권위를 증거하며 이 책이 종말 예언에 있어서 충족한 계시의 책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고 빼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 책의 무엇을 첨가할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종말 예언에 있어서 그러므로 최종적 권위, 최종적 권위, 마지막 권위의 책입니다. 여기에 더하지 말아요. 예? 내가 계룡산에서 6개월 동안 금식기도 하고 깨달아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그 이단입니다. 그런 이단입니다. 천사가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서 내게 말했다. 나만이 아니라 여러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다 나타나서 말했다. 그 이단입니다. 성경을 넘어가는 것이 이단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하는가만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안에 머물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는 것이 정통입니다. 자, 그러나 본문의 경고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와 신구약 성경 전체에도 적용될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에 대한 증거와 교훈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율법, 모세의 율법부터 가감하지 말아라. 그리고 역사서도 선지서도 시가서까지도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제가 말하고 신약 성경은 무엇이냐?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 하나예요. 가감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사도들의 글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계시된 후에는 이제는 거기에 더하고 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복됩니다. 그것이 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의 기본 원리는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모든 개신교, 신교라고 하는 이 천주교의 문제는 성경을 무시했습니다. 성경을 넘어서서 교황이 무슨 오류가 없느니 그래서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함부로 선언하고 그리고 그 선언 속에 마리아가 뭐 평생 죄가 없었느니 마리아는 죄 없이 잉태했느니 승천했느니 마리아는 모든 우리의 중보자가 되느니 이런 헛된 이단설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천주교 교리는 성경이 성경 밖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틀렸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가야 된다. 성경이 그래서 개신교는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을 받은 개신교의 기본 원리는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황모호한 유일의 법칙이다. 그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거는 개혁교회뿐만 아니라 영국의 교회 앵글리칸 졸치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나 또 루터 교회나 루터란 졸치나 그들의 신조가 똑같습니다. 예, 성공에는 39개 신조, 39 아티클이라는 것이 그것이 기본 신조입니다. 예, 또 루터 교회는 일치 신조, 예, Formula of Concord라고 하는 일치 신조라는 것이 그들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 교회는 웨슬리 신앙 고백이니 여러 고백들이 많은데 다 동의 일치되는 사상이 뭐냐면 성경의 근거에서 말을. 누가 무엇을 주장하려면 성경의 근거에서 하고 누가 무엇을 반박하려면 성경의 근거에서 하고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을 넘어서서 자기의 어떤 철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또 무슨 귀신이나 체험이나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 끝에 있는 18절 19절의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신약성경과 신구약성경 전체의 기본이 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진리를 잘 보이고 있는 말씀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그래야 성경 읽게 됩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지요. 성경대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종교가 부패되고 교회가 부패되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덮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성경을 연구 안 하고 성경을 강해하지 않냐고 자꾸 엉뚱한 재미있는 얘기들만 찾아가지고 예화집이나 뒤적거리기 때문에 잡서만 뒤적거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빛이 밝아집니다. 그래야 교회가 깨끗하게 됩니다. 바로 됩니다. 바로 믿고 바로 살게 됩니다. 마지막 절을 보십시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 전통사본에는 진실로라는 말이 또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겨오리라. 진실로 헬라 말로는 나이, 그래 나이 어렵지만 아는 말이죠. 나이, 내가 진실로 나이에 속히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나이 진실로 오시옵소서. 아멘도 진실로라는 뜻이긴 하지만은 또 나의 아멘이라는 말도 진실로라는 말이지만은 나이 진실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7,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런 말씀이죠. 그러하리라 라고 번역한 그 말이 헬라어로 나이입니다. 나이 진실로. 애곡하리니 모든 땅에 있는 족속이 그를 보고 애곡하리니 진실하도다. 그건 진실로 나이. 그리고 아멘도 또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재림의 확실함. 주께서는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나타냅니다. 속히 오고자 하는 심정.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빨리 가고 싶죠. 너무 가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어서.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너무 빨리 가다 넘어지고 막 그러죠. 애기들은 넘어지고 또 다리가 약한 사람들은 상체가 먼저 나가려고 하다가 앞으로 잡아져서 코를 찌르려고 하고 그렇게 갑니다. 빨리 가. 심정이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루 지나는 것이 천년이 지나는 것 같고 천년을 기다려도 지루하지 않고 하루같이 내가 가리라, 속히 가리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감사하죠. 주님이 만일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는 구원도 못 받았고 인간으로 태어나지도 못했고 구원도 못 받았고 아직도 주님이 안 오셔서 그렇지 주님이 지금 오셔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구원 못 받을 거. 죄 가운데 지금도 죄를 짓다가 주님을 재림을 맞이하면 그 사람은 멸망되기 쉬울 자일 터인데 주님께서 안 오시는 것은 이놈 이 사람 회개해 회개해 너 그러면 안 돼 죄의 현장에서 내가 너를 보면 되겠느냐 회개해 회개하라 그렇게 주님이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기다려서 너 때문에 우리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좀 기다려주는 것이고 회개해 바로 해 바로 해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이라도 오고 싶지만 와버리면 다 망해버려 멸망하는 구원 얻지 못할 자들이 아직도 있을 때에 지체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지금 베드로후서 3장에 다 회개하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전통보문에는 밤에라는 말이 있어서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불타버리리라. 우리나라 우리말에는 드러나리로다. 불타버리리라. 주님이 오시고 말 것입니다. 오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모든 신약 성도들의 그런 고백입니다. 큰 소망의 고백이죠. 주님이 다시 오셔야 우리가 부활하고 또 변화받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고통이 없고 병이 없고 코로나도 없고 마스크도 없고 장례식도 없고 화장터도 없고 거기에는 행복만 있는 이혼도 없고 또 그런 불행한 요소들이 없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에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뿌리는 신성, 자손은 인성, 새벽별은 구주되심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 주님은 신인 양성을 가지신 신적인 구주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하셨다. 둘째로 주 예수께 오는 자들, 예수께서는 그에게 오는 자들, 그를 진실이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신다. 그것이 구원이죠. 목마른 자들, 값없이 와서 생명의 물을 마시라. 마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생명수를 마신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목말라서 인생이 무엇인지 난 몰라. 예배당 다니면서도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긴 있는지 몰라. 그러는 사람 되지 말고 살아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죽어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주 예수께서는 진실로 속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죠. 진실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예? 주님의 계시 성경에 계시된 종말 예언의 절정이 바로 재림이고 오늘 그래서 재림으로 종말 예언서는 끝났습니다. 주님이 내가 속히 오실 것 오겠다 말씀하시고 아멘 주 예수여 나이 진실로 오시옵소서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내용은 그렇게 나중에 또 끝에 기원이 나오지만은 그런 내용은 내용적으로는 주의 재림이 바로 절정이고 핵심입니다. 절정적인 그래서 우리도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헬라어도 한번 해봅시다. 나이 진실로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대답하십니다. 넷째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아까 강조해 18절 19절에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66권으로 된 이 책을 가감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을 가감하는 것이 큰 악이다. 성경 덮어놓는 것도 큰 악이고 읽지도 않는 것도 큰 악이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책을 덮어놓다니 연애 편지는 안 그럴 거다. 예. 아들이 보내온 그런 편지는 예. 베개 속에다 고이고이 간직하고 읽는다고 할머니들은 그러던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은혜에 복된 책을 그렇게 읽지도 않고 덮어놓고 살면 그것이 죄가 되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것을 읽고 읽어도 다 가감하지 말고 주여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강해는 어렵지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다 읽어봐야 되지. 자기가 좋아하는 데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고 그러면 언제 성경 다 읽어보겠는가? 평생 가도 못 읽어보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겠다.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 목사들이 돼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아가지고 나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이 무식한 목사들이 돼서 안 되듯이 성도들이 성경 말씀에 무지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에 정확무한 유일의 규칙이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목회를 할 때 장로님은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고 당회는 다수결이 아니고 사실 다수결이지만은 교회도 다수결이지만은 그러나 당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장로님들이 성경에 정통하셔서 성경 진리대로 교회를 잘 이끌고 목사님을 또 협조하고 그래서 같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가도록 하는 것이 당회의 역할이고 교인들의 역할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은 목회의 유일한 규칙이다. 교회의 규칙, 개인의 삶의 규칙이고 목회의 규칙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께 나와 영생의 물을 값없이 마셔야 되는데 마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서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나도 좀 물 한 컵 주십시오. 내가 마시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주님을 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과거는 다 씻어버리고 죄 씻음 받고 새 삶을 살도록 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 바로 믿고 주의 재림을 간절히 대망하면서 오 주여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이제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늘 가까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의 법칙이 되는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